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극단주의 수니파 무장단체 ISI를 정교한 군사작전을 통해 소탕할 것이라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한 뒤 연합군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ISIL에 대한 전쟁이 시작된 이래 지난달에 가장 많은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합군이 ISIL 지도자들과 사령관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토안보부가 미국인들에 대한 사전 경고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가안보회의에는 오바마 대통령 외에도 조 바이든 부통령,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ISIL 격퇴 방안과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이 회의에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을 비롯해 유럽과 아랍국 외교 장관들이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는 뉴욕에서 오는 18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스테판 드 미스투라 시리아 특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관련 회담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되는 것입니다. 각국은 시리아의 휴전을 위한 기초를 닦고 지난달 국제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인 절차, 즉 내년 1월 1일까지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대표가 마주하는 평화회담 개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케리 장관은 내일 러시아를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서 역시 시리아 사태와 ISIL 격퇴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3일 전화통화를 갖고 파리 기후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기후변화 협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한 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중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2014년 11월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발표하고 올해 9월에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파리에서도 협상팀이 긴밀히 협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쿠바를 공식 방문하고 싶다는 강력한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미국 야후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쿠바의 민주화 인사들과 만날 수 있다면 쿠바를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의 회담 중에도 쿠바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계속 접촉하려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자신의 쿠바 방문 여부가 결정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내년 언젠가 우리는 그동안 이룬 진전과 성과를 더 빛나게 할 때이며 아울러 쿠바 정부가 조금씩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때라는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내년 2월 멕시코를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월 12일 멕시코 시티에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과 면담하고 과달루페 대성당에서 미사를 갔습니다. 교황은 이어 치아파스주와 미코아칸주를 방문하고 미국과의 국경 도시 시우다드 화레지를 들르는 것으로 닷새간의 멕시코 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교황청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 인근 성당에서 행사 입장권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멕시코 방문 기간 중 교도소를 방문해 수감자들과 함께 기도회를 가지고 20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체육관에서 대규모 공개 미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은 15일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에 눈이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남북한의 차관급 당국 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이 후속 회담 제안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파리오 합의에 정신을 살려서 그 이행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후속 회담에 호응해 올 것을.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내년에도 핵실험 시도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에 대응해 대테러와 사이버 전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주요 매체들이 모란봉 악단의 중국 공연에 관한 홍보 코너와 기사,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서 일제히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에서 눈이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남북 간의 차관급 당국 회담이 결렬될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이 후속 회담 제안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확인되면서 회담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됐지만 북한이 파리오 합의의 정신을 살려 후속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과 열린 자세로 대화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파리오 합의에 정신을 살려서 그 이행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후속 회담에 호응해 올 것을 기대를 합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당국 회담이 결렬되기 직전인 지난 12일 저녁 5차 수석대표 접촉 당시 14일에 추가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북한 측은 한국 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대변인은 회담이 결렬된 배경에 대해 북한 측이 시종일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선결 조건으로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는 적십자 회담과 금강산 관광 실무 회담을 동시에 열자는 제안도 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안을 별개로 보고 있는 한국 정부로선 두 사안을 동시 추진하고 동시 이행하자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제안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이 열리면 관광객들의 신변안전 보장과 재발 방지 문제, 그리고 현대아산 사업자의 재산권 회복 문제 등 북한 측이 협조할 부분이 있고 이를 협조하면 잘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2008년 한국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중단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거듭 지적한 겁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먼저 합의하자는 경직된 입장을 고수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의 입장차가 명확하게 드러남으로써 추가 회담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북한이 다시 회담에 나서려면 회담의 격을 한층 높여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차장이 직접 나서는 그런 고위급 접촉을 제안한다면은 그런 회담에는 북한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당분간 당국 회담 재개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으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록 당국 간 회담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북한 또한 그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특히나 내년 5월 초 제7차 당대회까지 국내 정치 안정과 남북관계,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통한 긴장 고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올해 안에 북한의 당국회담을 추가 제안할지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당국회담 재개를 서두르지 않을 뜻임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내년에도 핵실험 시도와 다양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군은 또 김정은 정권의 불안한 리더십과 도발 의지에 대응하기 위해 대테러와 사이버 전력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14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 정세를 평가하며 북한이 내년에도 핵실험은 물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포함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함경남도 심포 인근 동해상에서 SLBM을 시험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모란봉 악단의 갑작스런 베이징 공연 취소로 북중 관계가 다시 소원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의 전략적, 전술적 도발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특히 김 제1위원장의 불안한 리더십을 언급하며 견고한 대북 방위태세 확립을 주문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공포 정치와 예측 불가성, 군사적 도발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 장관은 이어 지난 8.25 합의 이후 남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최근 차관급 당국회담도 개최했지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은 다만 올해는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남북 군사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지난 8월 북한의 지뢰 포격 도발 당시 한국군이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대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적의 DMZ 지뢰 포격 도발 시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일관된 원칙이 적의 도발을 이기는 확실한 길인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도임을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테러와 사이버전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아울러 내년 미한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순환배치 전력의 전개 여건을 보장하고 미한 협의체를 통한 정책 공조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1년에 두 차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안보 상황 인식과 업무 평가, 계획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엔 주요 지휘관과 국방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주요 매체들이 모란봉 악단의 중국 공연에 관한 홍보 코너와 기사,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서 일제히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북한의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과 우리 민족끼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첫 화면에 비교적 크게 걸려있던 모란봉 악단의 중국 공연 홍보 기사가 제거됐습니다. 또 관영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에 첫 화면 상단 부분에 실려있던 모란봉 악단의 중국 베이징 도착 기사와 사진 등도 모두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란봉 악단은 공훈 국가합창단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어제까지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 직전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북한의 주요 매체들은 모란봉 악단의 중국 공연 취소와 관련해 어제까지도 아무런 보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모란봉 악단이 첫 해외 공연인 베이징 공연을 돌연 취소하고 귀국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계 개선 분위기를 보이던 북중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광운대학교 신상진 교수를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12일 모란봉 악단이 베이징 공연을 불과 3시간 앞두고 공연을 전격 취소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지난 이 12월 9일 이 모란봉 악단이 평양을 출발해서 그 다음 날인 10일 날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 있는 국가 이 대극장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었었죠. 그런데 이 공연이 예정된 12일 날 오후에 갑작스럽게 이 공연을 취소하고 귀국해버린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모란봉 악단은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이제 이 악단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악단이 이 베이징에서 최초로 해외 공연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번 공연은 이 중국의 공산당 이 중앙 대외 연락부하고 북한의 노동당 간의 이 지도부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이 성사된 그런 이제 공연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것이 중단돼 버렸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 중국과 북한 두 나라는 김정은 이 그 이 집권 이후에 악화되어 온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으로 행사를 이제 이 개최를 하고자 했는데 예기치 않게 취소돼 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번 이 사건은 이 북중 관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네, 이 요번 이 그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이제 몇 가지 그 추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모란봉 악단이 이 베이징에 도착하던 날 이 김정은이 이 평양에서 이제 북한도 이 그 이 원자탄뿐만 아니라 북한이 수소탄을 보유했다.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북한의 그 핵무기 보유를 원하지 않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인들을 이 베이징에 보내놓고 김정은이 이 수소폭탄까지 그 가지겠다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중국으로서는 용납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네. 김정은의 수소폭탄 발언이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이 공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중국 측에서는 당초의 정치국원이랄지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공연을 관람할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었는데 김정은의 수소폭탄 그 발언으로 인해서 이 관람의 격을 이 부부장급으로 낮췄다. 뭐 이런 그 이 추측이 나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국 내 이 그 상업 언론 보도들이 그 이번 이 모란봉 악단의 이 지휘자인 단장인 이제 현송월이 김정은의 이 첫 번째 애인이다 하면서 이제 이 모란봉 악단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 오락적인 그런 보도를 함으로써
네.
김정은을 상당히 기분 나쁘게 했다. 뭐 이제 이런 점도 역시 북한으로 하여금 이 모란봉 악단 이 공연을 취소하도록 만들고 또 공연을 하기도 전에 그 귀국을 하도록 만든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 아직까지는 이 북한이나 중국 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 때문에 이번 공연이 취소됐다 이걸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단지 이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공연이 갖는 그 의미, 그 중요성 그건 어느 정도였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었나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모란봉 악단이라는 것은 이 김정은이가 직접 만든 공연단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그 모란봉 악단이 해외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제 이번이 첫 번째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김정은이 이 그 지시하에 모란봉 악단이 이 베이징에 방문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측이 이 중국의 모란봉 악단을 공연하기 위해서 보낸 것은 그 김정은 출범 이후에 악화된 이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보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 모란봉 악단의 이 중국 방문이 향후에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 복원을 가늠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이제 이 문화적인 행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취소됐다는 것은 이 북한과 중국 관계의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쉽게 복원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징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의 입장이 지금 어떤 것일까요?
네, 이 중국으로서는 이제 이 최근에 이 그 동북아시아 또 이 동아시아의 국제 환경이 중국과 미국 간의 이제 이 지역에서 패권을 둘러싼 이런 이제 이 경쟁 관계가 심화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국면에서는 중국으로서는 이 북한을 전략적으로 중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5년여 기간 동안 이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한 상황에 있는데, 이런 상황은 이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이 문화 행사를 통해서 중국이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행사가 개최되기도 전에 북한이 이제 공연단을 철수시켜 버렸다, 이런 것은 이 중국이 당초에 기대했던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 복원뿐만 아니라 중국이 국제사회에 보여주고자 했던 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또 이 북한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양국의 당 지도부 간의 합의에 의해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약속을 어겨가지고 그 공용단을 철수시켰다는 것은 중국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을 이제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이 그 상대로 국가로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으로서는 이제 북한을 과거에도 그랬지만 믿기 어려운 그런 이제 이 정권이다, 이런 것들을 재확인시켜준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에도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그 방중 가능성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이 전략 구상은 이번 이 그 모란봉 악단의 이 베이징 공연을 통해서 북한이 이 노리고자 했던 노림수는 뭐로 생각되냐면요, 모란봉 악단의 중국 공연 이후에 북한은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이 그 성사시키고자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아마도 중국 측에서 북한에게 북한이 핵 문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핵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 김정은의 중국 방문이 어렵다, 모란봉 방문에도 불구하고요.
네. 네,
그런 의사를 이 중국이 이 북한 측에게 전달했을 수 있고, 만약에 그랬다면 이번 이 모란봉 이 악단의 공연도 취소되고, 그런 이 것은 중국과 북한 간의 불신을, 중국과 북한의 지도자 간의 불신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나아가서 단기간 내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어렵게 하는 그런 그 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란봉 악단의 갑작스런 베이징 공연 취소 배경과 북중 관계 전망에 대해 신상진 광운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처형된 지 2년이 됐습니다. 장성택 처형은 김정은 유일 지배체제를 강화시키는 한편 공포정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2년을 최원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년 전인 2013년 12월 13일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평양발 뉴스에 크게 놀랐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의 고모 부의자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을 처형했다는 공식 발표였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천하의 만고역적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되었다.
북한은 장성택과 관련된 사건을 반당 반영명 종파사건으로 규정하고 곧바로 장성택 계열 인사들에 대한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장성택을 보좌하던 리용화 노동당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박춘홍 그리고 양청송 부부장이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또 내각에서는 채취공업상이었던 강민철이 리약철로 교체됐으며 한호연 금속공업상과 림남수 석탄공업상이 물러났습니다. 이 밖에 장성택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박광철 스웨덴 대사 부부와 장성택의 조카인 장용철 말레이시아 대사, 장성택의 누나인 장계승과 그의 남편인 전영진 쿠바 대사가 평양으로 소환됐습니다. 북한의 과거 사례를 볼 때 장성택 숙청 여파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1967년, 8년에 그 갑산파 숙청할 때 숙청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지방당의 간부의 3분지 2가 빈 자리였어요. 과거에가 그랬는데 이번에 장성택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이 숙청 작업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장성택 숙청에 앞장선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 등은 김정은 정권의 친위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황병선은 지난해 조직지도부 부부장에서 제1부부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한 달 만인 4월에는 상장에서 대장으로 그리고 차수로 고속 승진했습니다. 이어 5월에는 군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이 되면서 당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황병서뿐만 아니라 장성택 숙청에 앞장섰던 김원웅 국가안전보위부장도 권력의 한 축으로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계통상으로는 김원웅이 장성택 밑에 있었지만 당과 군부 이런 그 최고 지도자들이 이제 결합된 가운데 김정은과 협의하에 장성택을 제거할 때는 누구보다 앞장선 돌격대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성택을 제거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유일 지배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는 한편 2인자 자리를 넘보는 인사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처형하고 11월에는 최룡의 노동당 비서를 협동농장에 보내 혁명화 교육을 받게 한 것은 이런 차원의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앞서 2012년에는 실세인 리용호 총참모장을 숙청했습니다. 당정군 간부들에 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른바 공포정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시를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물론 눈밖에 나는 사람도 혁명화를 보내거나 숙청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입니다.
김정은 시대 와서 4년 동안에 처형된 간부만 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00여 명이 좀 넘습니다. 한 130명 이르는 그 정도까지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김정은의 어떤 공포 통치는 북한 간부들에게 두려움이고 그 간부들을 권력 엘리트를 옥죄이는 그런 이제 통치 방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성택 처형과 공포 정치가 단기적으로는 권력 장악에 도움이 됐는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정권의 적지 않은 부담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고모부를 죽인 잔인한 독재자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는 데다 권력층 내부의 균열과 이른바 면정복배 현상을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면정복배란 권력자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딴 마음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강인덕 전 장관입니다.
장성택이가 숙청되는 장면을 그 무슨 정치군 확대회의인가 뭐 열린 데서 보여줬잖아요. 이게 바로 공포거든. 두려움. 그러니까 이 공포가 지금 저 북쪽을 지배하고 있는 만연된 상태란 말이죠. 특히 당의 간부들 조금 높은 자리에 앉았던 엘리트 그룹이 아마 가장 그 공포심을 느낄 거예요. 그냥 그 앞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다음 면접 복배하지요.
실제로 북한의 고위 간부들은 숙청과 처형에 대한 불안감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조언을 기피하고 생존을 위해 책임 회피는 물론 허위 보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외에 파견된 일부 간부들은 망명까지 감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지역에 주재하던 조선대성은행 간부와 해외에 있던 노동당 39 간부들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서울의 한 민간업체가 탈북민 재능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재능과 열정이 있어도 그 방법을 몰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탈북민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런 일 분명히 가서 하겠다.
야, 거저거 동지동지 좀 하지 말라. 아, 나 책배 죽었다야.
야, 여기
연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재능 있는 탈북민들이 많은데요. 탈북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 제1회 탈북민 재능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탈북민 재능 경연대회는 재능과 열정이 있어도 그 재능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그간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탈북민들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150여 명이 참가한 예선부터 준결승을 거쳐 7개 팀을 뽑아 결승을 치렀습니다. 이 대회는 강연과 예술을 통한 남과 북의 문화적 통합을 목표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 유니아스 코리아가 주최했는데요. 유니아스 코리아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김나영 원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기획사가 이제 세워지면서 여기에 같이 손잡고 일해야 될 사람들 있어야 되잖아요. 강사나 연예인이나 있어야 되니까 그걸 발굴해내려고 우리나라 지금 탈북인들이 강사 한 140명이 돼요. 거기서 다 가지고 못 가니까 발굴을 해내려고 경진대회를 시작했어요. 예선했고 준결승했고 오늘이 결승이.
야야 도장 같은 조용히 좀 하라. 아니 왜 초승대 북한지네?
어머머머머. 아니 진짜 어이 북한 사람이 북한 지내지 않으면 나만 지내란다. 아이 그리고 남남북녀란 말 모르니까 남성은 남자.
탈북민 출신 배우인 김진호, 김현민 씨의 상경은 탈북민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첫 모습을 재치 있는 입담과 연기로 표현한 연극입니다.
통일됐을 때를 이제 가상하고 이제 두 남녀가 이제 북한 그 맨 끝에서 함경북도에서 지금 이 서울까지 오면서 경진대회를 하기 위해서 오면서 이제 겪는 뭐 에피소드 같은 것들. 예. 그런 거 가지고 예, 재미나게 이렇게 푼 예, 꽁투입니다. 글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이렇게 탈북민들 하는 경시대회가 있다고 해 가지고요. 되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또 많더라고요. 예, 너무 다재다능한 이렇게 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두만강의 눈물을 부른 김정원 씨, 강연 부분에 참가한 정은순 씨, 기타 연주와 노래를 보여준 권설경 씨의 무대에 이어 백미경 씨의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백미경 씨는 우리 아리랑 또 임진강을 들려줬는데요. 우리 아리랑은 8천만 한결애가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새롭게 가사를 붙인 곡입니다. 백미경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리랑을 북한에서부터 불렀던 아리랑인데요. 그걸 그대로 음원은 그대로 그리고 가사는 개사를 해서 글쎄요. 저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막상 보니 정말 만만치 않더군요. 쟁쟁하고 정말 친구들이 너무 재능이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서 살짝 긴장했었습니다. 재능을 펼치는 자리가 많았으면 바람은 뭐도 말할 거 없지만 그런 자리가 많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그 많은 자리로 인해서 남북에 어떤 이질감을 해소를 하고 우리 탈북민들이 와서 활동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얘기를 뭐 어떻게 보면은 다이렉트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질감도 해소가 되고 멀리만 느껴졌던 북한이 점점 이게 가까워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객석에는 참가자들을 응원하러 온 가족들과 친구들이 많이 자리했습니다.
공연 와서 축하해주고 뭐 아주 좋은 의미에서 다 어떻게 단합되게 북한 탈북자들 다 열심히 그래서 응원하고 앞으로 이 사회에 나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우리 응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왔습니다. 권설경 씨하고 김정은 씨. 우리 북한 사람들도 여기 와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그 자기 자리를 위치와 그런 데를 차지한다는 것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탈북자들이 지금 오늘 같은 일은 그 경진대에서 자기 기술을 발휘한다는 게 너무나도 좋은 일 같고요. 우리 사람들이 경선대에서 본선에서 1등을 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온 거고요.
제가 잘 할 수 있는 문화로서 새롭게 일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유니아스 코리아는 유니피케이션 아트앤 스피치의 줄임말로 통일을 위한 문화와
제1회 탈북민 재능 경연대회의 우수상은 매사에 행복합니다를 주제로 강연한 전은순 씨가 차지했고요. 최우수상은 멋진 노래와 연주를 펼친 권설경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대상은 북한의 계량악기와 양악기로 구성된 어울림이 받았습니다. 대회를 개최한 유니아스 코리아는 앞으로도 탈북민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인데요. 계속해서 유니아스 코리아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김나영 원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이 경진대회를 쭉 흘러오면서 뽑았던 한 20명은 우리하고 계약하고 노래도 하고 강의도 하자 하고 이렇게 계약하는 게 해서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역사적인 기후협정이 채택됐습니다. 일본과 인도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출마와 투표가 허용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 먼저 이 주말 파리에서 새 기후변화협정이 채택된 소식부터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에서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새로운 기후변화 협정이 채택됐습니다. 새 협정은 195개국 당사국 모두가 처음으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데요. 지난 10일 파리에서 이번 총회의장인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이 새로운 기후협정 채택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회의장을 가득 메운 2천여 명의 각국 대표들이 큰 박수를 보내고 서로 껴안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는 대표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 새 기후협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이번 기후협정은 지난 1997년 교토 의정서 이후 18년 만에 각국이 합의한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교토 의정서에서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다면 이번 파리 협정은 당사국 195개국 모두가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예. 그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치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새로운 기후 변화 협약의 목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한다는 건데요. 협정에서는 2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1.5도 이하로 막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었습니다. 또 5년에 한 번씩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오는 2020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합의를 이루기 위한 진통이 있었는데 그래도 역사적인 기후변화 협정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각국이 기후협정 채택을 크게 환영했는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기후협정이 지구를 구하기 위한 최상의 기회라며 전 세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정상들도 이번 합의를 크게 평가했는데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구의 미래를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모든 국가가 각자 역할을 하기로 약속한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인도 등은 이번 협정에 개발도상국의 목소리가 반영된 점을 환영했습니다.
예, 이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그만큼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이 국제사회의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1, 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이 새로운 기후협정 채택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인데요. 세계 각국은 지난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총회에서 합의에 실패했었던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제사회 합의를 도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동안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기후변화 협약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타결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번에 협상이 타결된 배경으로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우선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진 것을 꼽았습니다. 무엇보다 미중 양국 수뇌부가 사전에 만나서 기후변화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이 큰 변화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회의를 주최한 프랑스가 각국의 의견을 사전에 조정하고 또 큰 나라뿐만 아니라 작은 나라의 목소리도 경청하는 등 치밀한 마크 조정이 효력을 발휘했다는 평가입니다.
예, 그 마지막 요인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지난 10년간 홍수와 태풍, 가뭄, 그리고 해수면상 등등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같은 자연재해는 그동안 지구온난화를 강 건너 불러보던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이번 기후변화 협약 타결 이후에 이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통화를 가졌다고요?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전화통화를 갖고 파리 기후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백악관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요. 두 정상은 이번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타결을 축하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결실을 본 파리 기후협정은 2020년부터 전지구적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과 각국의 공동 노력으로 파리 기후협정이 효력을 발휘하고 결실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새 기후협정이 여전히 지구온난화를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있죠.
네,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히는 것이 바로 구속력입니다. 각국이 감축 목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목표 자체는 자발적으로 수립되고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또 저개발 국가들의 요구가 빠진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저개발 국가들은 선진국 등 미리 산업화한 국가들에게 지구온난화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번 협정에서 아예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리에서는 기후협정 채택 발표 후에도 이런 내용에 항의하는 환경단체 등의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완벽하진 않지만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만으로는 새 기후협정의 장기적인 목표인 섭씨 2도 상승을 막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각국이 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서 구속력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이를 검증하는 이행 점검 시스템을 앞으로 갖춰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빈곤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즉 자금 마련과 꾸준히 감축 목표를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점검 시스템이 있어야만 앞으로 협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일본과 인도의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3일부터 4일간 인도를 방문하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 기간 동안 일본의 인도 고속철도 건설 등 여러 건의 경제협력 관련 협정이 체결됐고요. 또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 역시 그 고속철 수출 부분은 일본이 가장 많은 공을 들였던 분야죠.
그렇습니다. 일본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중국과의 고속철 수주 경쟁에서 밀렸었는데요. 인도에서는 중국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한 겁니다. 인도는 이번 정상회담 기간 동안 서부 도시 뭄바이에서 아마다바드를 잇는 550km 구간에 자국 내 첫 고속철도에 일본의 신칸센 철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그 대신에 일본은 전체 150억 달러의 건설 비용 중 80%에 해당되는 120억 달러를 매우 낮은 이율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인도는 그동안 자국 사회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해 일본의 자본 유출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도의 입장에서도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양국이 경제 협력 외에도 이 안보 분야 협력 확대에도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일본과 인도 두 나라 양국은 군사장비 및 기술 이전에 관한 협정과 정보보호협정 등 주요 안보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이들 협정으로 양국 간 군사협력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특히 이를 통해 일본의 해상자위대 군함비행정인 US-2의 인도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US-2는 4개의 프로펠러가 달린 항공기인데요. 바다 위에 착륙해서 구조활동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일본 US-2 비행정의 인도 수출이 이뤄진다면 일본에서 아베 정부들로 군사장비의 해외 수출 제한이 풀린 후 첫 번째 주요 수출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네, 이와 함께 그 일본의 인도에 대한 원전 기술 수출에 합의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군요.
네, 아직 두 나라가 협정에 서명한 것은 아닌데요. 두 정상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지역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에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과거 인도의 핵실험에 반대하면서 원전 수출 이전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최종 협정 서명이 이루어지면 두 나라 관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예,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 그리고 인도에서는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에 두 나라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배경에는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런 분석들이 많더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일본과 인도는 모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모디 총리는 해상에서의 자유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도와 일본의 협력 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는 올해 인도양에서 미국과의 연례 합동군사훈련에 중국의 반대도 불구하고 일본을 처음으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양국 안보협력과 관련해 강력한 인도는 일본의 이롭고 또 강력한 일본은 인도에 이롭다는 것이 양국 관계에 대한 자신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역사적인 선거가 치러졌는데 처음으로 여성의 출마와 또 투표가 허용됐죠?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남녀차별이 심각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여성의 운전도 금지되어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1932년 건국 후 처음으로 지난 12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출마와 투표가 허용됐습니다. 여성들은 전용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는데요. 처음으로 투표를 행사하기 위해 나온 여성 유권자들로 상당히 붐볐습니다. 사우디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요. 이번 선거에 등록된 여성 유권자 수는 13만 명으로 남성의 10분지 1에 그쳤지만 투표율은 80%가 넘어서 남성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은 생애 처음 투표를 하면서 상당히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예, 그 지방선거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처음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수십 년간 지방의회 선거가 치러지지 않다가 지난 2005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로 치러진 건데요. 지난 2011년 당시 압둘라 국왕이 다음 선거부터 여성의 참정권을 허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여성들의 투표 참여가 예정됐었습니다.
네. 자, 여성들의 투표뿐만 아니라 이제 출마도 허용이 됐는데 이번 선거에서 여성 의원이 나왔나요?
이미 20명 가까운 여성 후보들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수도 리야드에서도 첫 번째 여성 의원이 배출됐고요. 아직 개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곳도 있어서 여성 당선자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우디 전체 지방의회 가운데 3분지 1을 새로 뽑는데요. 전체 2,000석 의석에 6,000명의 후보가 출마했고요. 이 중 900명 정도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여성 의원들은 남성 유권자 앞에서 유세도 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지만 여성 유권자들의 높은 투표율과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후보가 당선돼도 아직 현실 정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에서 눈이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오전에는 흐리다가 오후 들어 차츰 개겠지만 구름은 많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4도, 남포 최저 1도에서 최고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평안북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에 흐리고 눈이 내리다가 오후 들어 그치겠는데요.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3도, 강계 최저 영하 2도에서 최고 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해주 최저 2도, 최고 7도, 개성 최저 0도, 최고 7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구름 다소 끼겠고 장진과 해산에서는 오전 한때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1도, 최고 8도, 장진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하 3도, 해산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2도, 원산 최저 3도, 최고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흐리고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0도, 최고 5도, 삼지연 지방은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겠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3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 대체로 맑고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경북도에는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2월 15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극단주의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정교한 군사작전을 통해 소탕할 것이라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한 뒤 연합군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ISIL에 대한 전쟁이 시작된 이래 지난달에 가장 많은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합군이 ISIL 지도자들과 사령관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토안보부가 미국인들에 대한 사전 경고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가안보회의에는 오바마 대통령 외에도 조 바이든 부통령,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격퇴 방안과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이 회의에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을 비롯해 유럽과 아랍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는 뉴욕에서 오는 18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스테판 드 미스투라 시리아 특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관련 회담의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되는 것입니다. 각국은 시리아의 휴전을 위한 기초를 닦고 지난달 국제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인 절차, 즉 내년 1월 1일까지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대표가 마주하는 평화회담 개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케리 장관은 14일 러시아를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 역시 시리아 사태와 ISIL 격퇴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독일은 ISIL 격퇴를 위해 군사적 지원을 늘려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 ZDF TV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은 이미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며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독일에 추가적인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슈피겔은 미국의 다른 우방국들에게도 비슷한 서신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으로부터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3일 전화통화를 갖고 파리 기후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기후변화 협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한 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중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2014년 11월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발표하고 올해 9월에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파리에서도 협상팀이 긴밀히 협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바로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를 공식 방문하고 싶다는 강력한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미국 야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쿠바의 민주화 인사들과 만날 수 있다면 쿠바를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병의회 의장과의 회담 중에도 쿠바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계속 접촉하려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자신의 쿠바 방문 여부가 결정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내년 2월 멕시코를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월 12일 멕시코 시티에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과 면담하고 과달루페 대성당에서 미사를 갔습니다. 교황은 이어 치아파스주와 미코아칸주를 방문하고 미국과의 국경도시 시우다드 화레즈를 들르는 것으로 닷새간의 멕시코 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